VOA World News.
8월 28일 일요일 저녁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금요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한 데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당국은 오늘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유엔 안보리에서 우리의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 조치들을 걸고 넘어지는 공보문을 발표하는 적대 행위를 또다시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은 또 유엔 안보리 성명은 미국이 유엔 안보리를 도용해 벌린 노름이자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무분별한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성명은 이어서 미국이 우리의 엄숙한 경고를 무시하고 공화국의 존엄과 생존권을 위협한 이상 우리는 당당한 군사대국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사변적인 행동 조치들을 다계단으로 계속 보여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26일 언론 성명을 채택하고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해 나가면서 추가적인 중대 조처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24일 새벽 이탈리아 중부지방을 강타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이 시각 현재 적어도 29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실종자가 많아서 사망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민도 2,5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대의 구조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재난생존 가능시간으로 여겨지는 72시간의 이른바 골든타임이 끝남에 따라서 생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50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마르케주의 아스콜리 피체노 체육관에서 오늘 일부 희생자들에 대한 첫 국가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은 유족들에게 애도를 표한 한편 구조대원들에게는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날을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 터키 정부군과 시리아 내 쿠르드계 반군 간의 치열한 교전이 계속되면서 사태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터키와 시리아 내 쿠르드 세력은 모두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를 격퇴하기 위해서 미국에 협력하고 있는 주요 동맹들입니다. 터키 관영 아나돌루 통신은 어제 쿠르드계 반군의 로켓 공격을 받아서 터키군 한 명이 숨지고 3명 이상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쿠르드계 반군은 터키 전투기들이 남부 자라블루스 마을을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터키군이 지난 24일 시리아로 넘어가서 군사작전을 시작한 후 터키군 사상자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브라질 상원이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 최종 절차 사흘째인 어제 두 명의 주요 증인을 소환했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넬슨 엘리케 바보사 전 재무장관과 리우데자네이루주 법대 리카르도 로디 교수는 호세프 대통령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바보사 전 대통령은 불법 행위는 없었으며 새로운 법 해석으로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호세프 대통령은 내일 상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호세프 대통령의 발언은 약 30분으로 예상되며 질문도 허용됩니다. 상원의 탄핵안 최종 표결은 30일에 시작되며 31일 중까지는 표결이 끝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종 표결에서 전체 상원 의원 81명 가운데 3분의 2인 54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되고 호세프 대통령은 퇴출됩니다.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취임 첫날부터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 추방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어제 아이오와주에서 이민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경에 장벽을 쌓겠다는 기존의 공약을 재확인하는 한편 비자 기간이 만료되면 즉각 추방할 수 있는 입출국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어제 약 2시간 동안 국가정보국으로부터 안보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브리핑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세계뉴스 박영서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한반도 주요 뉴스를 집중 분석해보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지난 24일 동해상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 내부에 심각한 균열 조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 당국은 해외 주재 외교관들의 자녀에 대해서 송환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도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두 명과 함께 한반도 주요 뉴스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지난 24일에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나눠볼 텐데요. 북한 조선중앙TV의 보도 내용, 관련 보도 내용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솟구쳐 오른 탄도탄은 거세찬 불줄기를 시원히 내뿜으며 만리 대공으로 높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게 24일 오전 5시 30분이고요. 조금 전에 전해드린 건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보도를 한 내용인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발사가 성공 중의 성공이었다. 핵 군사 대국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 평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예, 이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 관련해서 하고 있는 움직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핵무기를 다중화하는 것, 그리고 소형화하고 경량화하는 것, 이렇게 핵무기의 역량을 고도화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그 운반 수단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미국의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하는 것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 중에서도 사드와 같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미국의 한국에 배치하려고 하는 이런 것으로부터 말하자면 방어로부터 또한 방어하기 위한 무기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인데요.
예.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이른바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군사적인 역량에 있어서 완전히 게임 양태를 바꾸는 그런 무기다라는 예. 표현인데요. 이것이 왜냐하면 SLBM 같은 경우는 바다 밑에서 잠수함을 통해서 이동해서 기습적인 공격이 가능한 그런 탄도미사일이 되기 때문에
예.
이것에 대해서는 조기에 탐지하고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네네.
특히나 사드와 같이 지금 한반도에 배치하려고 하는 무기도 SLBM 같은 경우는 사전 탐지가 불가능합니다.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미국은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그것이 한반도가 됐던 아니면 일본 내 미군 기지가 됐던
예.
공격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고 강력한 말하자면 수단을 갖게 된 것이고요.
예.
바로 그것이 이번에 북한이 성공 중에 성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SLBM의 의미입니다.
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북한은 SLBM의 성공을 주장하면서 이례적으로 그 바로 다음 날 24일 발사를 하고 25일에는 조선중앙TV 관영 매체를 통해서 발사 장면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노동신문에는 관련한 사진을 24장이나 게재를 했고요.
예.
또 김일성 광장에서는 평양에 댄스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네.
상당히 대대적으로 북한 나름대로 경축하는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윤국한 기자가 게임 체인저라는 표현까지 그만큼 이제 위협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당국이 북한의 이 SLBM에 대해서는 일각에서는 그동안 너무 안이하게 판단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뭐 개발되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 기술 수준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군 당국이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상당히 이번 시험 발사 이후에 좀 곤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언론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북한이 그 24일 오전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해서 한 500km 정도 비행을 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이 500km 정도 날아서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떨어졌는데요.
예.
뭐 이 북한이 그 SLBM을 발사한 건 처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발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발사가 상당히 성공적이라는 겁니다.
예.
지난 4월에도 발사를 했지만 그때는 약 30km 정도밖에는 비행을 못했고요.
예.
또 7월에도 발사를 했는데 이때는 또 공중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당시만 하더라도 국방부 또는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이 뭐 SLBM을 개발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
실전 배치하려면 상당히 멀었다. 적어도 한 3, 4년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무려 500km 정도나 비행했기 때문에 성공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물론 한국은 그 북한의 그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그 방어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아, 서울 근처에 패트리엇 미사일도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킬체인도 있고요. 또 사드를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할 계획이지만요. 이런 뭐 기존의 방어 체계로는 북한의 그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막기는 좀 역부족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잠수함이 기본적으로 물속을 다니기 때문에요. 포착하기가 대단히 어렵고요. 또 패트리엇, 사드, 킬체인 전부 다 휴전선 북쪽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아, 예를 들어서 북한이 잠수함 이 체계를 다 완성을 해서 잠수함에 이 같은 미사일을 싣고 물속으로 와서 남해안으로 와서 서울이나 뭐 부산이나 이런 대도시를 공격하면 대단히 한국 당국으로서는 이걸 막기가 어려운 그런
예.
상황이고요. 따라서 한국에서도 잠수함을 막으려면 잠수함밖에는 없다.
예.
이것이 제일 좋다. 이런 개념에 따라서 상당히 큰 핵잠수함을 건조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뭐 그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그렇게 쉽지 않고요. 따라서 한국 당국으로서는 이 같은 당장 SLBM,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대비해서 새로운 방어책을 모색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나온 분석이나 뭐 전문가들의 견해를 보면 일단 그 북한의 SLBM의 기술이 이번 시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진보했음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의 이제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역량을 갖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로부터 좀 다양한 견해를 들어봤는데요.
네.
이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한이 이번에 시험 발사를 통해서 SLBM 역량을 상당히 진전을 이뤘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예.
가령 북한이 실제로 실전 배치에서 SLBM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3,000톱급 이상의 잠수함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한꺼번에 그것을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 시험을 여러 차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북한의 경우는 아직 실제로 성공을 확실하게 한 것은 이번 한 번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번 한 번으로 그 시험 발사로는 거리가 좀 길어졌다는 것 외에
예.
아직은 다른 것을 입증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고요. 결정적으로는 그 SLBM을 실어서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브루스 베넷 박사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SLBM은 실전 배치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
다른 견해를 밝히는 전문가들은요. 이 북한이 SLBM을 처음으로 시험한 것이 지난해 1월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따져보면 1년 반 만에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아울러서 북한이 그런 3,000톱급 이상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실제로 정확하게 파악된 것이 없지 않느냐.
예.
그렇게 보면 북한의 역량이 그야말로 우리가 모르는 것 이상으로 상당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경보를 바라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크게는 역시 말씀드린 대로 상당한 진전이고 또 이르면 올해나 아니면 늦어도 내년까지는 실전 배치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예.
그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의 뭐 미사일 발사나 이른바 도발에는 항상 거기에 어떤 맥락이 있느냐, 그 동기가 무엇이냐,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24일에 시험 발사를 했고요. 그에 앞서서 이틀 전에는 이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죠.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시작이 됐는데, 이번에는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될까요?
네, 전문가들은 북한이 24일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한 의도와 관련해서 서너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예.
첫째는 뭐 지금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22일 날 한미 그 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되고 이틀째인 24일 날 발사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미한 연합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이던 훈련에 대한 북한 당국의 반발이다 이런 얘기가 하나 나오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사드 문제입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그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드를 경상도 성주에 배치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예.
이것이 뭐 한국 내 상당한 지금 논란도 아직 계속되고 있고 또 중국이 계속 한국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서는 사드를 배치한다고 해도 그 이렇게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을 하게 되면 사드 아무 소용없다.
예.
이것도 하나 보여주고 또 하나 국제적인 어떤 이간 이런 것도 하고 또 남남 갈등도 노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뭐 좀 부수적인 거긴 합니다만은 25일이 북한의 그 성군절입니다. 군사력을 상당히 강조하는 북한으로서는 큰 경축하는 그 행사인데요. 그 25일이기 때문에 이걸 앞두고 이 같은 SLBM 탄도미사일 발사를 성공함으로써 국가의 그 최고 지도자로서 뭔가 이렇게 큰 것을 했다. 그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도 못한 것을 큰 했다. 이렇게 본인의 그 위신을 세우려는 그런 정치적 의도도 있지 않나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기술적 측면입니다.
네.
물론 이 사드에 대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측면도 있지만 북한으로서는 지난번에 SLBM과 관련해서 북한이 쭉 활동을 해온 것을 보면 전문가들이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라고
예.
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사에 발사를 거듭했습니다.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네.
이것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도 북한이 기술적인 역량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강화해야 될 뭔가 절박한 필요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아.
그러니까 가장 크게는 SLBM의 말씀 기술적인 능력을
네.
고도화하고 강화한다라는 것이 또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예.
아, 그렇게 실질적으로 보는 예. 전문가들이 많이 있죠.
예. 지난해 초부터 이제 SLBM 발사 실험을 계속해 왔는데 그동안에 어떤 경과들을 거쳤는지 잠깐 좀 정리를 해보고 갈까요?
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시험 발사한 건 이번이 네 번째인데요.
예.
그때 마다 성공보다는 좀 실패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죠. 지난해 11월 첫 번째 시험 발사할 때는 수면 밖으로 솟구치질 못했습니다.
예.
아 그리고 두 번째죠. 지난 4월에 두 번째 시험에서는 수심 약 그 10여 미터 있던 잠수함에서 발사가 됐는데요. 이때는 물 밖으로 솟아오르는 데는 성공을 했고요.
예.
약 30km 정도를 비행했습니다. 그리고 7월 발사할 때는 그 미사일이 그 물 밖으로 솟아올라서 점화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네네.
10여 킬로 정도를 올라가다가 고도에서 공중 폭발한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예.
아, 이와 관련해서 한국 언론에서 재밌는 분석을 한 게 있는데요.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이번에 분석을 해봤더니 거기에 전에 없었던 북한에서는 이 미사일을 그 북극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북극성 꼬리 부분에 새로운 그 어떤 안정판 같은 게 있더라 이런 걸 포착을 하고 이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예.
아마 그것을 보면 앞에 여러 번 기술적으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기술자들이 이것을 개량하는 작업을 해서 이번에 약 500km 정도부터 나르는 데 성공한 게 아니냐
예.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3차 실험을 했을 때 한 10여 km 정도 날아갔다 그랬고 이번에는 이제 500km를 날아갔습니다. 한국 군 당국에서 과거에 이제 논평을 할 때는 350km 정도만 날아가도 이건 성공한 거다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게 이 발사를 한 각도를 전문가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정상 각도보다 굉장히 높은 각도로 발사를 했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죠. 기본적으로 정상 각도로 발사하지 않은 것은 주변국들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예.
그리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굳이 정상 각도로 발도해서 멀리 나가는 게 목표가 아닐 수도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SLBM의 최대 사거리가 한 2,500km 정도로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연료도 가득 채워야 되고요. 또 발사도 정상 각도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 SLBM ICBM 시험 발사를 보면은 거의 직각으로 하늘로 높이 쏘아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500m를 날아서 일본 근해 가까이에 떨어졌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은 북한으로서는 사실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는 목적은 다 달성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350km 이상 날아가면 이것은 이미 성공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전문가들은 500km를 날아갔고요.
네.
그렇다면은 목적을 달성하면서 또 주변국들을 나름대로는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지 않겠다는
예.
그런 의도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발사 이후에 주변국들의 좀 반응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정부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마자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서 강력히 규탄을 했는데요. 지난 24일 한국 외교부 선남국 부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오로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만 추구한다면 더욱 엄중한 제재와 외교적 고립만을 초래함으로써 오히려 자멸을 재촉할 뿐이라는 것을 속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예. 외교부 선남국 부대변인 논평이었는데요. 저는 이 논평 들으면서 일단 제가 놀란 게요. 보통 외교부 관계자들의 논평은 차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엔 굉장히 이례적으로 마치 국방부 대변인 논평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였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사실 국방부도 그렇고 외교부도 네. 그렇고 통일부도 그렇고 최근에는 북한 관련 사안에 대해서 특징적인 게 이 한국은 이 세 가지 부서들이 거의 동시에 비슷한 톤으로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북한의 최근에 잇따른 도발 행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네.
의미고요. 이번에 대변인의 얘기를 들은 대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강도 높은 나름대로의 조치들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 바로 즉각 문제 제기를 해서
예.
안보리가 열린 것도 그렇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그 한국에서는 NSC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보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예.
최근에 들어서 북한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도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어떤 중대한 사태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예.
한국 정부가 상당히 이전보다는 다른 그런 톤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예.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유엔에서 다루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미국 정부의 반응도 좀 살펴볼까요?
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미국 정부가 즉각 북한의 시험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 정권을 계속 압박하고 고립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협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한반도에 배치 예정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의 그 방어적 성격도 거듭 얘기를 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백악관의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북한이 함경도 심포 인근 해상에서 SLBM 미사일을 발사했고 궤적을 추적했다는 그 미 전략사령부의 분석을 인용하면서 미국 백악관은 북한 정권의 그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한 행동을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중국 등 국제사회와 대북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미국 입장에 변화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예. 자, 이 북한이 SLBM을 발사했을 때 공교롭게도 일본 도쿄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3국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SLBM 요걸 위한 그 이게 의제는 처음에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뭐 다른 문제들 때문에 북한 도발과 관련된 거긴 합니다만 3국 외무장관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한 목소리로 북한의 이번 SLBM 발사가 용납할 수 없는 도발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들 세 나라가 유엔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대응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주도적으로 해나가자
예.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한 것이죠. 같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예.
이 자리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언급을 한 것도 있습니다.
예.
이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이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정세 불안을 고조시키는 말과 행동도 반대한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SLBM 발사를 특정해서 하진 않았고
예.
북한에 말하자면 핵과 미사일에 대한 기존의 반대 입장을 밝히고 또 한반도에서의 북핵 불용 입장 이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 SLBM 논의를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네. 마침 북한에 이런 도발 행위가 있어서 강하게 새 장관들이 주도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도발 행위에 대처해 나가자 이렇게 합의를 한 거죠.
예. 앞서 윤국한 기자 언급한 것처럼 유엔 안보리가 긴급 이사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이제 논의를 하긴 했는데 뭐 최근 들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한 이후에 안보리 이사회가 열리긴 합니다만 어떤 결과물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데 언론 성명이라든가 이번도 사실 비슷한 패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그동안 약 다섯 개의 결의를 통해서 북한에게 그 모든 그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그 발사를 하지 마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것을 그 정면으로 어긴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번에 잠수함 발사 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그 유엔 안보리가 즉각 그 24일 그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었는데요. 이번 긴급회의는 그 상임이사국인 그 미국과 비상임이사국인 일본 그리고 또 관계국에 해당되는 그 한국의 요청으로 개최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 그러면서 안보리는 이날 오후 4시에 미리 예정됐던 안건에 이어 곧바로 그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날 회의에서는 그 상임 이사국인 미국이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 초안을 회람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채택되지는 못했습니다. 또 그동안 그 이런 회의가 끝난 다음에는 미국과 한국, 일본의 그 유엔 대사들이 주로 그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는데요. 이날은 또 다소 이례적으로 언론과의 그 접촉에 나서지는 않았고요.
예.
따라서 이번에 그 아직 그 안보리가 그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은 안보리는 그동안 그 북한의 그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의 언론 성명을 7차례 채택을 했지만요. 지난달 9일 이후 3차례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언론 성명을 채택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의 의미와 국제사회의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서 심각한 균열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관련된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북한 엘리트층조차 무너지고 있고 북한의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었는데요.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인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체제 동요 가능성까지 커지고 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사실 대통령이 이런 북한 내부와 관련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좀 이례적이고
예.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엘리트층조차 무너지고 있다. 이 부분은 최근에 영국의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태영호 공사가 이 한국으로 망명한 사건을 아마 특정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밖에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것은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근무하고 있던 북한 3등 서기관이 탈출을 해서 한국에 망명했다라는 것도 사실상 기정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 밖에 나머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것들도 제법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물론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예.
외교관 그것도 고위급 외교관이라고 하면 북한의 엘리트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망명을 하고요. 근래 북한 정부가 파견한 중국 내 북한 식당의 종업원들이 집단으로 한국으로 망명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후에도 한두 건씩 언론 보도를 통해서 비슷한 사례들이 계속되고 있고 아마도 박 대통령은 이런 점을 지적해서
예.
내부의 균열 그리고 체제 동요 이런 것들을 언급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이제 한국 정부가 북한 지도부를 포함해서 내부의 동향이나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보일 것이냐,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미루어 봤을 때 대북 정책의 전환, 변화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런 관측이 많은데요. 예.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쭉 보면요. 항상 그 남북관계가 뭐 좋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만은 8.15 경축사에는 대체로 남북이상가족상봉, 또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조성 뭐 이런 것들을 제시를 왔는데요.
예.
이번 8.15 경축사를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인권 문제, 이런 북한이 굉장히 싫어하는 그 이슈죠. 인권 문제를 얘기했고요. 또 이번 8.15 경축사를 보면 북한 당국의 간부와 모든 북한 주민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통일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각자 역량을 마음껏 펼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사실을 돌이켜보면 이미 그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올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2월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로써 상당히 그 이미 바뀐 게 아닌가 그런 관측이 많고요.
네.
또 실제로 보면은 또 개성공단을 박근혜 대통령이 그 폐쇄를 결정을 했고요. 그 이후에 사드 배치 이런 걸 결정을 하면서 이미 그 상당히 행동으로서 그런 조치를 했고요. 또 이번에 그 이 같은 발언을 보면은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몇 년 동안 유지해왔던 남북 화해에 대한 어떤 일말의 기대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언급을 안 함으로써 이 같은 그 같은 일말의 기대를 없앤 게 아닌가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의 최근 북한에 대한 이런 발언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일단은 그 전체적인 평가에 있어서는
예.
이제 박 대통령 재임 중에 남북 간의 대화라든지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되지 않았느냐.
예.
또 박 대통령도 그런 점을 이미 재단을 하고 이제는 그동안 보면은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대화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제재와 압박을 가할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계속해서 그런 맥락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압박 발언이 사실 높아져 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예.
이번에는 결국은 그 내부의 체제 동요, 심각한 균열 이런 발언까지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이의를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말하자면 북한이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내부 균열이 심해지고 또 체제 동요가 심하면서 말하자면 이런 언급들은 북한의 붕괴가 가능성의 일로서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김정은 집권 5년 차를 맞으면서 북한이 나름대로 말하자면 정권이 공고화돼가고 있고
예.
또 경제적으로도 대외적인 제재와 압박 속에서도 나름대로 지금 꾸려가고 있다. 그리고 일부 집권 초기에 북한의 경제적인 수치들도 좋아지고 있었다.
예.
이런 맥락에서 북한을 붕괴될 정권으로 보고 있는 것은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고
예.
그것은 정부의 정책 특히나 최고 책임자의 발언으로서는 좀 무책임한 게 아니냐 그런 지적들도 없지 않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24일에 전방부대를 방문을 했습니다. 군복을 입고 또 나타나기도 했는데 북한의 최근에 어떤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일종의 강력한 대응 의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도 뭐 얘기가 쭉 나왔습니다만은 24일 그 오전 새벽 5시 반에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요. 이날 오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부전선의 전방 부대를 방문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이 같은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일종의 맞불 조치로 보이고요. 특히 그 의미 있는 것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그 상당히 강경하다면 뭐 강경하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북한이 그 1인 독재하에 비상식적 의사결정 체계라는 점 또 김정은의 성격이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협의 현실화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이 얘기는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그 성격이 불안정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북한 체제를 1인 독재 또 비상식적 이런 용어를 썼는데요.
예.
이것은 사실 뭐 이것이 사실이다 할지라도 그동안 남북관계의 그 특수관계를 감안하면요. 한국의 최고 지도자가 잘 쓰지 않았던 표현입니다.
예.
따라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경계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나온 언급이긴 하지만은
예.
대통령의 발언으로서는 상당히 수위가 높다 이런 점에서 그 언론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좀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태용호 공사가 이제 한국으로 망명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그 이 소식을 한국 정부가 확인한 이후에도 북한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다가 드디어 반응을 보였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그렇죠. 태공사가 망명을 공식 발표한 이후에 사흘 만에 나온 공식 반응이 있었는데
예.
태용호 공사를 북한 당국은 범죄자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공사가 국가 자금을 횡령하고 또 국가 기밀을 팔아먹었으며 미성년 강간 범죄까지 감행한 것으로 이렇게 북한 당국은 지적을 하면서
네.
이 때문에 범죄 수사를 위해서 소환 지시를 이미 6월 달에 받은 상태에 있었는데
예.
이것을 피해서 한국으로 망명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이런 선전 그리고 모략 차원에서 태공사의 망명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은 한국으로 이런 망명하는 사례에 대해서 사실 과거에도 공식적으로 발표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예.
이렇게 수면 아래로 이렇게 있었지 공개리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이런 적은 굉장히 드물었는데요.
예.
과거의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도 항상 범죄자고 또 범죄 행각을 저지르고 탈출했다. 그리고 이것은 당국자라든지 외교관뿐만 아니라 일반 탈북자들에 대해서도 사실상 인간 쓰레기 이런 아주 상당히 저열한 말로 비난을 하면서
예.
그 책임이 그 당사자에게 있는 것으로 그렇게 계속 전가를 하고 비난해 왔습니다.
예. 그 현학봉 영국 대사가 송환됐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이 부분은 확인이 됐습니까?
그 부분은 언론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영국의 북한 대사관에는 외교관이 3명이 파견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태공사와 관련해서는 언론들이 여기에 책임을 묻고 책임자인 대사, 현학봉 대사가 소환되지 않을까 이런 점에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는데요.
네.
일부에서는 태공사뿐만 아니라 현학봉 대사도 이미 임기가 차서 북한으로 귀임할 그런 예정이었다라는
예.
그런 관측도 있고요.
예.
또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이번 관련해서 문책성 소환을 받았다라는
네.
보도도 있고요. 확인하긴 어려운 부분입니다. 영국의 외교부도 이런 언론의 관심에 대해서 노 코멘트
예.
언급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예. 뭐 한국의 일부 언론은 이미 후임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까지 보도를 했는데 이건 일단 이제 양국 정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좀 밝혀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태영호 전 공사의 망명과 관련돼서 영국 언론들이 계속 이제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웃 주민들의 반응을 좀 전한 기사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태영호 공사가 망명을 하자 그 영국 언론들은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이런저런 보도를 하고 있고요. 또 뭐 저희 부유에도 뭐 큰 관심을 갖고 보도를 했는데요.
예.
북한 그 대사관이 런던 교회 그 1층에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영국 언론 그 보도에 따르면은 태영호 공사는 조용하고 또 바깥 출입을 잘 하지 않는 모범 이웃이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한 주민은 그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태영호 공사가 친절하고 또 매우 예의 바른 사람이었으며 또 그들에 대해서 나쁜 말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
특히 그 이들이 자동차를 닦는 거죠. 세차를 하러 뒷문으로 나올 때 말고는 거의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이웃 사람들은 이번에 망명한 그 태용호 공사가 상당히 좋은 사람이었고 그 평범한 좋은 이웃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북한이 25세 이상 외교관 자녀에 대해서 송환령을 내렸다 이런 얘기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먼저 보도를 했죠.
예.
이것을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한국 국회 정보위 회의에서 비공개리에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확인을 했다라고 한국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달을 한 내용인데요.
예.
잘 아시는 대로 태공사의 망명 이유와 관련해서 이 한국의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 체제에 대한 염증 그리고 민주사회에 대한 갈망 그리고 또
자녀 문제 이런 네. 것들이 복합적으로 원인이 됐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자녀 문제가 사실 굉장히 외국에 나와 있는 주재원들의 입장에서는 북한으로 다시 돌아갈 때쯤 되면은 상당한 고민거리가 된다는 말이죠. 태공사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녀 때문이었다는 건데
예.
그런 맥락에서 언론들이 보도가 잇따랐고 이것을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확인을 한 겁니다.
예.
25살이 넘은 자녀들의 대해서는 외교관 자녀 소환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한국 정부의 소식통은 사실 이것이 이번 태공사 망명이 이렇게 소환령을 내린 직접적인 이유인지는 분명치 않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자녀 문제가 핵심 이유가 돼서 망명을 하는 외교관은 드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예.
그런 배경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태공사가 북한에 비자금을 소지했다라는 그런 일부 언론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국 정보당국이 밝혔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이 사실 주장을 했던 거죠. 예. 언론들이 그 전에 이미 얘기를 했었고
예.
그렇지만 한국 국가정보원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태영호 공사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홍콩 주재 한국 대사관에 북한의 수학영재가 망명을 신청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와서 한동안 계속 관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 그 동향에 대해서 전하는 소식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예,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학생이 한국으로 망명을 해서 이미 입국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요.
예.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당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하진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학생의 건에 대해서는 물밑에서 계속해서 협상이 이루어졌고
예.
그래서 최근에 한국으로 입국했다라는 보도가 있고요. 또 어떤 언론은 제3국으로 이 학생이 갔다.
네네.
그러니까 홍콩을 떠난 것은 사실이 아닌가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네. 좀 나중에 후속 보도가 있으면 좀 기다려봐야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했다는 소식과 함께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북한 내부에 심각한 균열 조짐이 있다고 언급한 내용 그리고 북한이 해외 주재 외교관들의 자녀에 대해서 송환령을 내렸다는 소식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였고요. 저는 진행의 박형주였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저는 한국에 온 지 한 10년 차 되고요. 한국에 와서 지금 아코디언 강사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고정희고요.
평양에서 태어나 양강도로 추방됐었고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는 고정희 씨. 아코디언 손풍금 강사입니다.
안 해들어가 나이 이제 이 나이인데 뭐 뭘 배우겠어 하고 또 포기했다가 그래도 속에서 안 내려가서 우리는
양강도로 추방되면서 음악 공부를 접었던 평양의 예술 영재 고정희 씨는 서울에 와서 다시 음악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니에요. 그때는 뭘 해야 된다 생각은 전혀 없고 그래서 어제 내 나이가 이제 다 됐으니까 난 할 게 없다. 그래서 더 배우겠다. 그렇게 배웠는데 하고 또 피아노는 여기 와서 처음이고
남들과 다른 재인한 북한 날씨에 알아도 모르는 척 반 벙어리 상태로 학교를 다녔었는데요.
다 알면서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말이 틀리니까 또 사람들이 쳐다볼까 봐 학생들이 굳이 뭐 내 북한에 와서 왔어 이런 뭐 표현을 펴낼 이유는 없고
어느 날 고정희 씨가 수업 시간에 주목을 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총음 시간이라 뭐 피아노 치게 되면 우리 악보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그때 받았으고 또 읽어봤는데 뭐 그 교수님이 뭐 잘했다고 박수치고 막 학생들이 막 열광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때게
말문이 트이니 사람들이 모이고 다시 음악 공부를 하는 재미를 느끼게 됐다는 고정희 씨.
아, 고정희 씨가 물이 좋아요 이런 소문이 났어요 대학에.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또 갑자기 쳐주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나는 배웠는데 말이 틀려서 그동안 내가 대답을 못했을까.
게다가 멀리 강원도 홍천에서 아코디언을 잘 가르쳐준다는 고정희 씨를 찾는 깜짝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해 지금 내가 이거 안 해도 공연만 해도 바빠요. 나 이건 못 갈 것 같아요. 나는 공연하는 게 더 바빠요 사실은. 그래서 못 가야 하고 잘랐는데 한 소리자 또 전화 왔어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아코디언 강사 고정희 씨의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아코디언 악기 부문으로는 생각도 못했죠. 그래도 다 원래 우리는 이민 온 사람이니까 뭐 훨씬 우린 이 사람들보다 이런 쪽으로는 우리는 많이 떨어졌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는 상상도 못하고.
한국에서 손풍금 선생님이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 배고파서 20살 때 추방됐으니까 음악을 더 못 배웠으니까 더 배우자 하고 사실 음악대학 들이 갔던 거고 들어가서 제가 실용음악을 했어요. 그래서 실용음악 전공을 하면서
그저 꿈꾸다 그만둔 바이올린 연주자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음악대학에 다시 들어간 것이었는데 한국에서 누군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화성학에 대해서 더 배우게 되고 영어를 우리 문화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 음악적 영어도 다 틀려요. 그래서 우선 이거 내가 음악을 알아도 뭐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멍땅다 말이 틀려서 뭐 대조 소조 뭐 이렇게 하니까 한국 분들이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음악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도 뭐 노후까지 쭉 뭐 있으려면 아무래도 하던 음악인데 좀 더 다시 구체적으로 영어도 다 틀리고 하니까 다시 배우자. 그래서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남과 북이 달라도 너무나 다른 음악 용어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배우다시피 하고 있는 형편인데 과연 고정희 씨의 아코디언 수업을 알아들을 수 있는 한국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걱정이 컸습니다.
강원도 홍천에서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 문화부에서 이게 좀 작더라고요. 이게 한 달에 뭐 58만 원? 한 주에 14만 원씩 해서 그래도 48만에다가 한 주가 더 많으면 뭐 58만 원 이렇게 돼요. 하고 그거 보면 교통비 한 20만 빼놓고 보면 버는 게 없잖아요. 한쪽으로 공연하고 있는데 이제 공연하는 게 낫지 뭐 거기 메디가 안 하고 그때 돈만 생각하고 나 안 가요. 거기 너무 운전하고 또 멀고 그래서 안 갈 거예요. 꿈에도 생각 안 했죠. 근데.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오가는 교통비의 시간 한 달에 $500 정도 내외인 강의료도 그리 끌리지 않은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 작아서 안 되겠다. 근데 회원들이 회원비를 모아서 더 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더라고 하고 거기 회장님이 딱 한마디 하시는 게 지금은 젊었으니까 공연하지만 공연 끝나고 나오면 한국에서 강사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걸 모르시네요. 이제 이렇게 다니다 보면 본인이 경력도 점점 쌓아지고 그게 다 수폐가 돼요. 그래서 노후에까지 갈 수 있는 직업이 되는데 왜 그 좋은 자리를 안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번 만나기라도 해요. 그래 몇 번 전화 와서 얘기 한 번은 만날게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서울에서 강원도 홍천까지 130km 정도 되는 시간을 1시간 반을 걸려 자동차로 운전해 갔습니다.
뭐 돈이 얼마 많지 않으니까 주저주저 했는데 지금은 매주 그 가는 게 기분이 꽤 좋아요. 우선 숲을 보면 가니까 모든 걸 다 털어버리고 그날은 어지껏 눈에 보이는 거 숲만 보고 또 가서 한국분들이 또 되게 어머 반겨 맞아주고 저희 친구들 데리고 가도 밥 사주고 끼마다 매번 저희끼리 돌아가면 완전히 특대우를 해주고 환영해주고 막 그렇게 해요.
쭉 뻗어있는 고속도로에 나무도 빽빽한 초록의 풍경까지 왠지 강원도로 향하는 기분은 주저했던 마음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 홍천에서 그분들이 거의 다 나와서 나를 막 길에서 막 맞아들이고 식당으로 데리고 가서 꼭 와달라고 막 그러니까 간절하게 너무 그리고 그 사람들도 저분 저 강사가 이제 안 오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도 막 있고 그러더라고요. 개별적으로 만나 물어보니까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들한테 간절한데 제가 한 1, 2년 다니면 기초라도 가르쳐보자. 그래서 가기 시작했는데 참.
그냥 단순히 아코디언 강사를 부른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온 특별한 선생님을 찾았다는 홍천 사람들의 이야기에 또 한 번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것도 그 사람들이 한 번은 길바닥에 앉아서 그 저희끼리 속상해서 말을 하는데 그 옆에 북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북한 사람이 있었는데 북한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뭐 예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사람들에 대한 또 뭐 좀 속상한 소리를 하고 야는 또 여기서 직업을 못 찾으니까 뭐 살기 힘들다고 이런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 사람들이 자기네는 이 한국에 좋은데 선생님들은 왜 이렇게 속상해서 그러세요? 그러더래요. 그런데 원한데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아코디언 동호회가 있는데 3년째가 있는데 멜로디만 밖에 못해요. 베이스를 안 가르치고 멜로디만 하다 보니 이제는 재미가 없어졌어요. 여긴들에.
오랫동안 아코디언을 배웠지만 실력이 늘지 않아 고민을 하던 홍천 사람들이 거리에서 한 탈북자를 만나게 됐고 그 탈북자가 둘러둘러 아코디언 연주를 잘한다는 고정희 씨를 소개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을 아무래도 아코디언은 북한 사람 찾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 고론에 누가 들어올래나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둘을 아는 사람들은 또 뭐 좀 자랑을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고정희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는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배운 아이고 지금도 아코디언 공연하면서 아코디언 독주도 나가고 하고 예술단 책임지고 있는데 바빠요. 근데 그 사람이 오면 좋겠는데 오겠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선생님들이 알아서 찾아보세요. 하게 전화번호는 제가 찾아주겠다고. 가가 북한 사람이니까 연결해서 내 전화번호를 준 거예요.
참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생면부지의 고향 사람이 고정희 씨를 추천해서 아코디언 강사라는 새로운 길을 열어줬던 순간이었습니다.
아 이게 이미지가 이렇게 좋은 쪽으로 퍼지니까 어떻게 모르는 사람도 나를 이렇게 평가를 해주네 하고 고마웠어요. 근데 그래서 문화부에서 전화 온 거예요. 홍천 문화부에서.
그렇게 시작된 서울과 홍천을 오가는 아코디언 강사로서의 생활이 지금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2013년 9월부터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또 이제 인재까지 생겨서 인재분들은 또 이제 금방 시작을 하는데 와 이렇게 어렵게 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랜선 베이스를 하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재미나들 하세요.
추방됐던 양강도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잡았던 손풍금이 특별한 능력이 됐고 서울의 음악대학에서 배우고 있던 보다 탄탄해진 이론 실력은 홍천 아코디언 동호회원들이 그토록 바랬던 내실에는 아코디언 강의를 할 수 있는 자본이 됐습니다.
3도 사이가 장미돼야 돼. 도, 미, 솔. 이어간에 지금 반음이 있잖아.
그리고 고정희 씨의 남다른 강의. 근처 강원도 인제에서도 일부러 찾아오는 수강생이 생길 정도로 입소문이 나고 있었습니다.
좀 이렇게 의미 있다는 생각도 들고 점점 배워서 본인들이 막 놀이를 치는 거 보고 저도 막 같이 기쁘고 그래서 쭉 하게 되는데 이제는 조금 점점 넓어져서 인제에서도 하고 홍천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지금 또 두 곳에 또 자리가 났어요. 아마 또 다음 달부터 또 가야 될 것 같아요.
잘했다 싶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회장님 말이 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래서 돈이 작은데 하고 안 가봤다 했댔는데 그게 그렇게 노후까지 쭉 이어지는 직업이 될 줄 또 아마 의미가 있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이 되고 직업적으로 이어지니까 참 좋은 거죠. 이미 나이에 내가 어디가 취직하겠어요.
순수하게 한국 사람들만 가르치는 홍천에서의 아코디언 강의는 탈북 여성들과 함께하는 예술단 공연과는 분명 다른 뭔가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이제는 다 정년퇴직을 하시고 가서 이제 동호회 활동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본토백이들 농사하시던 분들 이렇게 있으니까 예, 만사제치고 딱 저녁 7시면 다 나와요.
60, 70 지긋한 나이에 악기를 배우며 문화생활이라는 것을 즐기고 있는 한국 농촌 사람들의 모습도 남달랐고 북에서와는 다른 남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노년의 삶이 어떤 모습일까 살펴보는 여유로운 마음도 생겼습니다.
근데 그 동네는 특수하게 문화부에서 그런 거를 좀 장려하나 봐요. 뭐 이거 난타반도 있고 드럼반도 있고 색소폰반도 있고 키보드반 아코디언반 이렇게 아 그런 걸 다 이 문화부에서 조직해서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그런 데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선전활동으로 너도 나도 걸어매던 손풍금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배우는 것도 특별하게 여기는 귀한 악기로 생각한다는 것. 아코디언 강사가 된 고정희 씨를 흐뭇하게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거의 홍촌 분들은 대개 나이가 70대 쓰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다 60대 초반부터 그 나이 50대가 한 서너 명 있고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가 훨씬 더 위인데 가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연세 되시는 분들이 아코디언을 더 장려해요.
탈북자 선생님 고정희 씨에게서 배우는 아코디언으로 노년의 즐거움을 찾고 있다는 한국 사람들을 볼 때마다 두만강 건너 한국 서울에 오기까지 8년 넘게 불안에 떨며 살아야 했던 지난 시간의 고생을 이렇게 풀게 되는구나 하는 위로도 받게 됐습니다.
아, 이제는 10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거 없어 이제는 하고 그나마 한국 분들하고 이제 어울리게 되고 이전엔 우리끼리만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는 한국 분들하고 어울리게 되고 세조에서 그 조직하는 무슨 교육 프로그램에 제가 거의 참가를 해요. 그래서 작가를 배워야 이 문화를 우리가 따라가려면 수도 없이 배워야 되잖아요. 자꾸 접하고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배우면서도 아직도 혹시 배울 게 많지만 해도 야 내가 쭉 돌아보면 배운 것도 많네 경험한 것도 많고 이제 올해도 이제 연재를 하면서 또 사람들이 또 즐거워할 것 같고 그런 걸 항상 기대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아코디언과 함께 새 인생을 펼치고 있는 고정희 씨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9시 30분부터는 VOA 세계뉴스에 이어 주말의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